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이 504년 전에 있었던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늘상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 무렵에 각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교황청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기도 하고 화형을 당한 사람도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면죄부를 아주 극렬하게 팔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가지, 95개 조항을 아주 항목별로 면죄부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성경에 틀렸고 막 이런 조목조목 95개 조항 반박문을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운동들이 코커스에서 벌어지고 있던 때라 그게 도화선이 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마치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반박문이 3시간에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그걸 그 영향으로 수많은 곳에서 종교개혁이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됐지요.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 스위스에서는 주빙글리, 칼빈. 나중에 이 종교개혁의 신학체계를 갖춘 분이 이제 칼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칼빈이 가장 많이 얘기되곤 합니다만은 어쨌든 영국에서는 토마스 글리 클레머 이런 사람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잔 낙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그들의 주장, 그들의 슬로건이 조금씩 수정이 됐어요. 처음에 마틴 루터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칼빈이 두 가지를 더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개혁의 5대 강령, 당시 라틴어로는 맨 앞에 오직이라는 그 솔라라는 말이 들어가서 파이브 솔라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주장인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섯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그런 주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첫 번째 오직 성경. 이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그 슬로건을 따라서 오늘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의 그 종교개혁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직 성경은 당시 종교개혁의 여러 주장들, 여러 기치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당시에 왜 종교가 그렇게 타락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그랬는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법을 제정하고 심지어 교회만이 아니고 사회에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교황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또 교황청이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다 확고히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법들과 전통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 선행 가운데 가장 강조됐던 게 헌금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구원에 영향이 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면죄부라는 건요, 죄를 변할 수 있는 이런 표 같은 게 있어요. 표. 그거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살 때 그 돈을 그 면죄부 모금함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돈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조상들 가운데 천국에 아직 못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그 순간 싹 옮겨간다. 이런 아주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우리말로는 종교개혁, 개혁이란 말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그 개혁의 혁이란 말이 마치 혁명을 일으키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과장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해하면 이 말이 아주 잘 이해될 수 있을 줄 압니다. Reformation, Reformation. 이게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Re 다시 form 또는 former 이 말인데 요게 form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 틀, 모형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형으로 다시 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form, 형태, 모형 이게 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폼을 갖춰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폼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요. 요 다섯 가지가 다 성경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성경에서 그 폼이,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내지는 그분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 기반을 해야 돼요. 성경 없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 그리스도라는 이런 인물일 것이다. 그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게 아 성인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그렇게 폼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뭐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든 것도 다 성경의 기초를 두자. 이것이 종교 개혁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교의 신학, 소위 그 조직 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의 신학에 일곱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일곱 가지. 맨 처음에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 여섯 번째 교회론, 아니 그 다음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이게 큰 신학의 그 주제들입니다.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서론입니다. 서론. 신학이라는 것이 무언가,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론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서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을 알 수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특별계시.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계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신학의 기초로 깔고, 기초로 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이라야만이 교리가 있고 우리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학에서도 다루듯이 이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성경으로 돌아가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만이어야 합니까? 왜 오직 성경입니까, 여러분? 성경 아니고 다른, 이 세상에는 다른 진리들 많이 있잖아요. 인문학, 철학, 세상에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꼭 성경이라야만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만 해도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다양했어요. 구원을 얻는 길, 꼭 성경이라 해야 되는가? 아니, 다른 건 없는가? 내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방식을 써도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9가지 생각이 다 다릅니다. 뭐 하나를 얘기를 해도 다 다릅니다. 근데요, 사람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변함없어야 돼. 내 생각은 하나여야 되고 시종 일관해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제가 겪어본 사람들, 저는 그래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어요. 여러분, 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정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내로남불. 이게요,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기준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다르게 탁월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16절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원래 사용된 헬라의 그 표현 방식을 보면 이 말이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요 지금 우리말로는 상당히 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근데 여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푸뉴스토스의 원래 동사는 푸네오. 숨쉬다 그런 말이에요. 숨쉬다. 하나님이 숨을 쉬다. 근데 그 푸네오가 명사로 되면 푸뉴마 그러면 숨, 바람, 영, 성령으로도 번역이 돼요. 성경에 성령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하나, 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그, 좀 그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거예요. 하고 숨을 내시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기록한 게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말이 그래요. 원래 말. 이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시, 단순히 호흡한 게 아니고 그 호흡이 하나님의 기운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 ESV 쓰죠? 예, ESV 버전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내심으로 성경이 됐대. 그게 원래 말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숨을 쉼으로 by God 이걸 떼버리면 성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숨 쉬어줌으로 하나님이 영감해 줌으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지라. 기억나죠? 여러분 그때요 흙을 조각한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네사마라는 거기 생기가 숨이에요. 숨. 숨을 내시니까 생명, 생명이란 단어도 숨쉬는 존재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흙이 움직이게 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고 영을 불어내시고 하나님이 영향을 끼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서 바이가시지만 이걸 능동태로 풀면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이 뜻은 시대와 상황과 모든 여건과 구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동일한 진리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리폼할 때의 그 틀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인문학, 무슨 철학, 세상에 다른 경전들, 성경과 비교한다면요. 근본적인 차이 하나. 인문학, 철학, 다른 경전들. 그 가운데 코란에는 뭐 계시 받았다 이런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조금 그건 다른 차원에서 또 따져야 되고요. 어떻든 다른 모든 불교 유교의 모든 경전들은 사람들의 깨달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저는 뭐 제가 다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깨달음, 석가모니의 깨달음이고 공자의 깨달음이고 맹자의 깨달음이고 그런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다른 모든 역사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아 이거는 죄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성경이라는 그러므로 성경만이 모든 상황, 모든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만큼 지혜는 못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학자들도 유교를 종교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지만 안 넣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불교에도요,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는 너무나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는 뭐. 어쨌든,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월간 목회라는 그런 매월 발행되는 잡지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보는 거죠. 근데 그 잡지에서 논쟁 하나를 만들었어요. 논쟁의 주제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 이런 주제를 걸고 그 월간 목회에서 두 분의 신학자를 초대해가지고 한 분씩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은 있다.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한 분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 달 계속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 때니까요. 얼마나 신학에 대한 그런 학구열이 막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매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걸 복원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도 거의 기억이 될 정도예요. 근데 요점은 간단해요. 한 분은 기독교 밖에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너무 편협된 생각이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어떻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철학적으로 볼 때도 종교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만 구원한다.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된 생각이고 옹졸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한 분은 기독교 밖에 구원이 있다고 어떤 인문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인문학이 사는 이야기고 성경에 보면 나하고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님이 옹졸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아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니 없으리라. 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잘못 기록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 분은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 다른 종교를 널리 품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 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는데 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신 믿어도 되나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몇 개월 지속됐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단이 됐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한 분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었고 한 분은 총회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감리교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평신도들이 그 소문을 타고 그걸 보게 됐어요. 여기 평신도 연합회가 있었거든요. 감리교 평신도회가 있었어요. 그 평신도회에서 항의를 했어요. 성명을 발표하고 교단에다가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에다가 항의서를 보내고 데모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예수 믿어도 구원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오. 교단이 모이고 학교가 모여가지고 운하는데 아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중단을 시켰어요. 그 교수를 면직을 시키고 그리고 그 논쟁이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더 재미있는 사건은요. 그 뒤로 한 2, 3년, 정확히 한 3년쯤 됐나요? 더 재미있는 사건은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분을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복직할 뿐만 아니라 한 1년 후인가는 총장이 됐어요, 그분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감리교 신학은 평신도들이 모르는 신학이 있어야 돼요. 평신도들이 볼 때는 뭐 포교가 어떻고 무슨 뭐 우리 믿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보다 더 분명한 거는 신학적으로 그들이 성경을 완전히 떠나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영원의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의 원리예요. 세 번째,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점은 이래요. 사람을 뭐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고 또 뭐 의료 교육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이 최고로 유익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성, 젠더 문제. 여러분은 남성이십니까? 여성이십니까? 아, 이거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공중화장실 가보세요. 옛날에는 남녀 이렇게 구분이 돼. 요즘은 가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요. 그런 화장실이 더 많아요. 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여권을 발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여권을 발행했는데, 여권에 남녀가 아닌 X라는 성이 있대요. 그렇게 여권을 발행을 했어요. 동성애는요, 동성애. 아, 동성애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성소수자를 교회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소수자를 안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방식, 잘못된 습관, 그런 거는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범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교회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강도라도 받지요. 받는데 그 사람의 그 죄를 합리화시켜서 교회 안에서 살인하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교회가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스러움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무엇이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말에 우리나라 말, 영어 성경 바이블 말고 우리나라 말은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성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고, 경이 무슨 말이냐면요, 경이란 말은 원래 이제 글 뭐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이게 그 규범, 그런 건데. 아, 이게 원래 그 영어의 캐논, 그 헬라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카논이란 말인데, 이 카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대, 그런 말이에요. 갈대를 이렇게, 그 갈대 줄기만 딱 해가지고 그걸 자로 썼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자로, 자, 막대, 또는, 그 뭐, 규칙, 또는 뭐, 법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말이 이제 발전된 거죠. 근데 그, 자라는 게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몇 센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장로님. 전수사님. 예? 장로님은 이 규격을 별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짐작으로 얘기해보라. 이거 누구 짐작이 맞겠어요? 자를 갖다 대봐야 돼요. 그렇죠? 자를 갖다. 성경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규범의 자가 뭔가, 무엇이 옳은가? 동성애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아, 간통이 될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다 돼야 돼요. 성경에다. 사람들의 생각은 미국에도 어떤 주는 간통이 죄고 어떤 주는 간통이 죄가 아니고 뭐 이딴 식으로 하는데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갖다, 법률을 갖다 집어대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인성교육. 1960년 이전, 60년까지, 그 이전에는 성경이 인성교육을 시켰어요. 학교에 성경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근데 1961년 때부터 민주당의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소위 자유주의자의 그 상징 아닙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러면서 성경을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기원 전, 미국의 기원 후, 미국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미국 인성교육의 중요한 기점이 저는 거기라고 봅니다. 성경이 있었을 때에는 미국이 세계에 뭐, 물론 강하기도 최고로 강했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국가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가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인성교육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이 없어졌어요. 무엇을요? 아, 그래도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도덕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도 없어요. 뭐를 가지고 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가야 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전 인격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 관절, 골수 이 모든 것, 육신과 영혼 모든 것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기준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참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할까요? 종교기념주일 뭐 이런 거 잘 안 지킵니다. 예, 뭐 이해합니다. 저도 그걸 지키는 것을 동의한 사람은 아닙니다. 500년 전 이야기고, 그러나 종교개혁의 의미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의 삶이 부단히 개혁을 일으켜서 리폼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리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거예요. 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성경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우리가 인간답게 되고 성경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성경,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했듯이 오늘 우리도 오직 성경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믿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길을 얻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